찬송가 287장 잘 읽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입니다. 287장 잘 읽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새벽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그 미국의 추리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이 한 화면에서 한 순간도 눈을 떼지 못할 만큼 아주 구성이 치밀하고 긴박감이 넘치는 그런 작품이다 아주 호평을 했는데요. 이 영화에 마르타란 인물이 나옵니다. 마르타란 여인이 나오는데 의문의 죽음을 당한 유명 작가의 간병인인 이 여인은 아주 특이하게도 거짓말을 하면 구토를 하는 그런 희귀한 체질을 가졌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범인을 잡기 위해 고용된 사립 탐정이 마르타하고 죽임을 당한 작가 가족들의 그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면서 이제 범인을 추리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을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뭐 거의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마르타 같은 체질을 가졌다면, 거짓말하면 구토하는 그런 체질을 가졌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거리마다 토사물이 가득해서 발 디딜 것도 없게 될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구토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사회의 모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거짓말을 100% 하지 않는 거,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먼의 실험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이 이제 보통 일상적인 상황에서 살 때 평균적으로 10분에 3회씩, 10분에 3번씩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거의 대부분 뭐 악의가 없는 소소한 거짓말입니다만, 그러나 그중엔 자신의 치부를 감추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한 그런 거짓말도 종종 있습니다. 조선 후기 네덜란드인인 하멜이 조선에서의 억류 생활상을 기록한 그 하멜 표록이, 하멜 표록이란 책에 보면요, 조선인은 거짓말하며 속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잘한 일로 여긴다, 이렇게 적어놓은 대목이 나오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유명한 민족 개조론에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 거짓말하는 습관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요.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이 어떤 사적인 영역을 지나서, 그걸 넘어서 공적인 영역으로 가게 되면 그 결과는 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거짓말의 대상이 한 개인을 넘어서 국민 전체로 확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이제 커다란 그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그 정치 성향을 떠나서 국가 의전 서열, 우리나라 국가 의전 서열 제3위가 대법원장인데, 그런 인물이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했다,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성경에도 거짓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지에 대한 많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거짓말과 관련된,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거짓말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판 값 중에 일부만 헌금하고선 마치 전부를 다 헌금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한 건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죽음에 대해서, 아니 세상에 헌금 액수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헌금 액수의 많고 적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건 뭐 사도행전 5장에 그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본문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을 속이고 나아가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거짓말의 결과는 매우 무섭고 엄중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인데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면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이 구절에 나온 이 일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어리석은 일들, 즉 어제 새벽 시간에 살펴봤던 이웃을 향한 거짓말, 또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거짓말과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거짓말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어제 살펴봤죠. 3절에 나오는 그 거짓말의 결과인 타인과 자신에게, 타인과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 이 역시 거짓말의 결과인데, 그 3절에 나오는 그것은 거짓말로 인해서 생기는 그 말 그대로 직접적인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거짓말로 말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제 9절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결과, 9절에서 말하는 거짓말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거짓말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바로 이 부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 거짓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 본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빈이 없게 하리라. 예, 지금 읽은 1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라는 여기에 관한 표현이 연속해서 세 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무더기라는 것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쓰레기 혹은 고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뭐 쓰레기라고 해도 함부로 이렇게 취급할 수가 없죠. 쓰레기도 웬만하면 요즘은 재활용을 다 하고, 고물은 뭐 당연히 재활용을 합니다만, 여기에 나온 무더기는 그런 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버린 물건, 폐기 처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승냥이 굴이라는 것, 두 번째 표현, 승냥이 굴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전무한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빈이 없게 하리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성읍들이 완전히 파괴돼서 더 이상 사람들의 거주가 불가능한 것,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표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세 가지 표현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거 아주 분명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너무 명확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한 거짓말과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계를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삶의 터전, 그 터전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나라 안의 모든 성읍을 치시겠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시겠다는 것은요, 본문 15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표현은요, 역시 이것도 이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가장 처절한 슬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다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처절한 슬픔이 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 될 것이다. 아,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들을 사실은, 그걸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시는 그런 상황들을,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본문 7절, 본문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예.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 예루살렘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멸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연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연단을 말씀하셨냐 하면 앞서 살펴봤던 그와 같은 그 힘겹고 비참한 상황들 그 상황들을 통한 연단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문 7절 마지막에 나온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는 바로 이것이 힘겹고 비참한 상황들을 통한 연단을 하나님의 연단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쳐온 이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이 상황,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는 거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닥쳐온 이 고난의 상황이 어째서 일어났는지 무엇보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옳은 길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삶 속에서 닥쳐오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손길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림조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시겠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벽히 폐허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들이 그저 비참한 상황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신다고 당신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바꾸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시고 더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길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겨운 일 어려운 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